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빛되신 주님, 저희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내고 우리 영적 실상을 드러내 보여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로 만족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런 생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과 신뢰가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적들, 표적들을 행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께서 또 선지자들이 이런저런 이적들을 행한 이유는 그들이 전했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함이고 무엇보다 죄의 결과로부터 인생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 완전한 구속의 날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표적적 사건에만 주목해서는 안 되고 그 표적 자체가 의미하고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굳이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으실 것을 아셨음에도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치신 것은 예수께서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냄과 동시에 죄로 인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에만 마음을 기울여서는 안 되고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고 이런 설명과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떡과 표 포도주는 기표죠. 기표, 상징이죠. 네. 근데 상징과 기표는 의미하는 바 기의가 있잖아요.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또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처럼 표적이 상징하는 그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표적에만 마음을 기울여서는 안 되고 그 표적이 본래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전혀 자신에 대한 인식도 없고 예수로서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도 없는 바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심으로 결국은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갔던 것은 이어지는 설명을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죽은 자에게 말씀하심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빼버리고 나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자꾸 해석하게 되는가 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표적 이후에 표적을 설명하는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제대로 갖지 아니하면 본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 그 내용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그 표적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 조문에만 마음이 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바에는 마음이 가 있지 않고 안식일을 어겼다는 데에만 마음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을 빌미로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으로 삼으신다는 이 사실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할 때 전혀 엉뚱하게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존적인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이유로 예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약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실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런 일을 행하시긴 하셨지만 그런 일을 행하신 의도와 목적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죄 문제고 따라서 죄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극복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네 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5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개 성도들은 이런 내용들을 읽어나갈 때 이 사건,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눈이 닫혀 있는 것과 똑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본질적인 기독론에 대한 관심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셨는가 하는 여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본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는 귀가 닫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께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다지는 시간이 아니라 물론 그런 믿음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단순히 그냥 예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으니 지금도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그 믿음만을 갖기를 만약에 바라셨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다가 이 책에 기록된 표적만이 아니라 더 많은 표적으로 채워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의도를 봐서 아는 바대로 사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이 이 외에도 많다 그랬죠. 만약 이것을 다 했다라고 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책을 두기에 부족할 정도라고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 표적만을 기록했는가? 그 이유는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을 믿어서 영생이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의도는 단순히 예수께서 그런 이적을 행하였으니 우리도 지금도 기도하면 주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면 그런 이적이 날 수 있다. 그거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고 그분을 믿음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따라서 그런 요한복음의 기록자의 목적과 의도를 저희가 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많은 표적들을 그냥 쭉 나열하는 데 할애하지 않고 그 표적을 기록하고 사실은 더 많은 설명을 하는데 지면을 할애했는가? 그것은 인간의 믿음은 획기적인 사건이 반복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이적을 경험한 민족이 있었나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것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옷이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아합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하는 그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줬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가버나움에서는 다른 마을보다 훨씬 더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의 숫자를 많이 기록하는 데 관심을 갖지 않고 몇 가지 표적을 기록하면서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거기에다가 더 많이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총 47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이적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단지 9절만 할애하고 나머지 38절은 전부 다 이 사건이 본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다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유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했지요. 심지어 영적인 죽음에서 부활하는 일뿐만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 즉 육체의 죽음까지 당한 그 사람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할 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는 말씀 상당히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실컷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셔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부와 성자의 독특한 사역 방식을 이해하면 오해 없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요. 아리우스는 내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딱 그 빌미로 삼아서 성자는 성부보다 열등하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의 피조물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문맥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남편인 제가 저는 제 아내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제 아내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실제로 제가 어떤 일을 할 능력과 권세와 힘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존중하니 아내가 그 뜻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으로 아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이와 유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어느 것 하나라도 독자적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성부의 뜻에 주목하지 않고는 성부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는 독자적으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성자의 사역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서를 읽어나가다가 성자가 성부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하다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 즉 아버지는 존재론적인 우월성이 아니라 순서에 있어서 위격상의 우선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성부는 영원부터 아버지로 계시죠? 근데 성자는 어떻습니까? 성부께서 나으셨습니다. 물론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의 관계에서 존재의 근원은 성자의 존재의 근원은 성부죠. 이런 사실을 의식하고 또 이런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개혁자들이 성부를 제1위 하나님, 성자를 제2위 하나님, 성령을 제3위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부와 성자의 사역의 방식을 생각할 때 성부는 명령하고 성자는 그 명령에 순종했다고 해서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보통 보내는 자 그리고 보냄을 받는 자를 생각하면 보내는 자가 더 우월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열등하고 그렇죠? 그리고 명령하는 쪽이 우월하고 명령을 받는 쪽이 열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몇 주 전에 출애기 23장 말씀을 인용했지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하면서 내 사자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죠. 아니 용서 다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죄도 용서 받을 수 있는데 왜 내 사자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죠. 그 이유는 내 이름이 그 사자에게이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 이름은 본질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내시는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누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성자가 갖고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성자가 성부께 순종했다고 해서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하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의 협약 안에서 성자는 지속적으로 성부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성자가 성부께 순종하는 이 일이 성자에게 결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또 몇 주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40편 6절부터 8절 말씀, 즉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는 말씀을 인용했죠. 그런데 다윗이 한 그 말, 다윗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고 말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해석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즉 성부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자가 성부의 뜻에 순종했던 것은 그것은 열등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자의 뜻이나 성부의 뜻이나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 때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협약을 통해서 함께 의논해서 우리를 만드신 일들을 행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야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살펴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이 뚜렷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삼일체가 드러나는 방식을 가리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경륜적 삼일체다 이렇게 표현했죠. 본체론적인 삼일체, 그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역사와 시간의 공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들의 순종은 아버지와 하나됨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난 다음에 주님께서 제 아들이 음식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음식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주여 잡수소서라고 말하자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오병이의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런 말씀들은 바로 이런 성부와 성자와의 이 진리서 상관관계 안에서 이해해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설명드리는데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요. 그냥 제 삶이 어려우니까 기도하면 그냥 고쳐주시는 이 은혜만 그냥 주십시오. 글쎄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수 있겠지만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한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죄로 인한 인간의 실존의 상태로 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만의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죄, 폐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핵심은 이 모든 원인, 이 모든 인간의 고통과 우림을 만들어내는 이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함에 있고 이 죄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데 있고 그분을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어느 것 하나라도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행하는 심판도 의롭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성자가 행하는 심판도 의로운가? 성부 하나님의 성품은 의롭고 옳은 성품이죠. 뿐만 아니라 따라서 그분의 성품이 의롭고 옳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도 옳고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부가 이처럼 성품 자체도 옳고 의롭지만 모든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시고 감춰진 은밀한 선과 감춰진 은밀한 악을 밝혀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고 그래서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고 하면 최종 심판대가 온다고 한들 참된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죠. 마지막 때를 그토록 기다리는데 만약에 주님이 옳고 의로운 분도 아니고 감춰진 은밀한 선과 악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분의 심판이 어찌 옳고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성품도 의롭고 또 그분은 모든 시시비비를 가리시고 드러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은 옳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자도 바로 이런 분이고 특별히 성자는 성부의 뜻에 따라 심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은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 3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은 31절부터 47절까지가 하나의 묶음으로 이해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면 3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께서 지금까지 증거해 오신 이 증거가, 이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참됨을 증거하는 증인 혹은 증거가 총 여섯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9절까지는 그 증거가 참되다는 이 증거가 네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느슨하게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는 말은 그러면 주님은 거짓된 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옳고 의로운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판단이 의롭다고 말했잖아요. 그 사실을 전제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그러면 주님은 거짓된 분이라는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 이 말씀은 8장 14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라는 말씀과 상치돼요. 본문 5장 31절과 8장 14절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딱 옆에 놓고 보시면. 왜냐하면 여기서는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 그래놓고 8장 14절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해도 내 증언이 참되다고 말하고 있어서 이게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5장 31절에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 증언은 거짓되니까 너희들은 믿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옳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죠.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어떤 결론이 초래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선한 분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네가 어째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 하나님 한 밖에 없다는 말은 자신은 하나님도 아니고 선한 분이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의 원리를 따르면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네가 나를 선한 인간으로서, 인간 선생으로서 나를 선하다고 말했는데 인간으로서는 선한 존재가 없다는 뜻으로 네가 어째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되라는 말씀도 이런 면에서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증언이 거짓되다는 뜻이 아니고 증언할 때 일반적 관행을 의식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차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받쳤든지 제가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사건의 당사자죠? 그러면 사건의 당사자가 증인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는 이 말은 실제로 예수님이 거짓되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증언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해서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변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바깥에서 나를 변호해 주는 나를 증언해 주는 그 존재가 필요하다는 뜻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신명기 11장 19장을 읽어보시면 어떤 사건이 성립될 때 항상 재판하는 사람은 누구의 증언을 들어야 됩니까? 두 세 사람의 증언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든지 무죄선을 하든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대로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고 싶어 했죠. 그런데 그래도 율법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빼앗을 수는 없으니까 끙끙거리면서 알아 누웠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이세벨이 뭘 남자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골머리를 앓느냐,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나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증인 둘을 내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거짓 증인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어떤 사건을 확정지을 때 그 사건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자신이 아닌 그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것을 의식하시고 내가 날 위해서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설득하시기 위해서 내가 옳다는 사실을 내가 강조하기보다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증언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지금까지 시종일관 말씀해 오셨던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9절까지 내가 라는 1인칭을 9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불신앙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처럼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증거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복음서에 이처럼 자신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보편적으로 유명한 본문들을 많이 들으시죠? 뽑아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보통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느닷없이 생뚱맞게 설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런 전후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첫 번째 증인이 누구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례 요한이에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곧이어서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그냥 앞뒤가 맞지 않는 종잡을 수는 말씀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증언의 참됨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과연 예수님이 인식하고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하고 난 다음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해서 더 큰 증거에 비해서 세례 요한의 증거는 마치 가치와 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씀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등불에 비유했죠. 등불, 태양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면 상당히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등불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때 그 빛에 즐거 있기를 원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더더욱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하찮은 증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시면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예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몰라요. 결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나는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세례 요한의 증언을 부정하신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아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으니까 아 세례 요한의 증언도 취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첫째로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세례요한의 증거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가장 근원적 증거인 아버지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즉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어떤 일이죠? 아버지 일이죠. 그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내가 일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십장으로 가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잖아요. 이런 면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일 자체가 아버지께서 그 안에 활동하심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람의 증거는 필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세례요한을 이야기해놓고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다고 말했는가?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의 증거를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유대인들이 예수님보다 앞서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였다면 세례요한의 증거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믿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이 말은 예수께서 이 땅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앞서 증거했던 세례요한의 증거를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받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사람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인간을 부정하신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것은 인간이지 인간이 증거한 진리가 아니에요. 연약한 것은 세례 요한이지 세례 요한이 증거한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증거한 진리 자체와 세례 요한은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로 사람의 증거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증거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리 만무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사람이 썼잖아요. 물론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잖아요. 역사서 기록자가 있고 복음서 저자들이 있잖아요. 따라서 그들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증거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왜 사람이 쓴 증거를 우리가 받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증거한 증거의 내용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실 예수를 눈으로 증거한 이 세례요한의 증언을 참된 것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증언하였다라는 이 말은 지속적인 효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증언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복음서에 세례요한의 사역을 적어놓지 않는 복음서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가? 세례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즉 진리를 증언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이고 세례요한의 증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세례요한의 증거를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 세례요한의 말은 허공을 치는 말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디에서 말씀합니까? 34절 하반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써보낸 그 기록 목적과 똑같지요. 왜 이것을 썼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그랬죠. 따라서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이나 영생을 받기 위함이라는 말씀이라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요한을 비롯한 선지자의 말을 믿고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결국 이것을 바꾸고 말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세례요한으로 대표되는 선지자의 증거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증거를 부정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여기 더 큰 증거라는 말씀을 근거로 세례요한의 증거를 작은 증거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세례요한의 증거도 큰 증거인데 예수님의 증거에 비하면 작다. 그런 말이지 세례요한의 증거 자체가 작은 증거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세례요한의 증거를 좀 상대화했는가? 왜 가치와 질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말씀했는가? 그것은 구약 선지자들은 실체를 보지 못했고 그림자와 모형으로 실체를 증거했죠. 그런 한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증거는 부분적인 데 반해서 예수님의 증거는 완전하지요. 그리고 세례요한의 증거는 그림자와 모형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증거는 전체적이고 완전하고 궁극적인 계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등불이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요한을 등불에 비유하신 것은 시편 132편 17절 말씀을 의식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132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다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를 가리키죠. 그 메시아를 위하여 등을 준비했다라고 말했으니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요한을 등불에 비유한 것은 매우 적절한 비유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 등불 하나도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런 면에서 세례요한이 다소 한계를 갖고 있긴 했지만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세례요한의 이 사역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 세례요한의 증언을 받아낸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현은 요한이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말할 때 이 켠다는 말은 자기가 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켜준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빛의 본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례요한이 일시적인 빛을 비추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빛을 비춰주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례요한의 사역은 매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면에서 세례요한의 사역을 쉽게 설명하면 관악기의 마우스피스와 같아요. 여러분들 목관악기, 관악기를 아시죠? 네. 현악기는 활이 있어야 소리를 내잖아요. 그 다음에 목관악기와 금관악기, 관악기는 뭐가 있어야 소리가 나죠? 마우스피스 혹은 리드가 있어야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우스피스가 필요한데 이런 면에서 세례요한이 필요한데 근데 마우스피스만 있으면 안 되죠. 마우스피스를 입에다 대고 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 실제로 진리를 증언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런 성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존재가 누구냐? 바로 세례요한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세례요한의 첫 번째 증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언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라고 말하면서 그 더 큰 증거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뭐지요? 가깝게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 그리고 각종 표적 사건들, 그리고 모든 복음서에 나타나는 각종 이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제가 앞서 설교 초도에 뭐라고 말했지요? 표적은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선지자의 말씀에 참됨을 증거한다 그랬지요. 따라서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분이 진리를 증거하는 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의 참됨을 무엇이 증거하는가? 첫 번째는 세례요한이 증언했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행하신 각종 표적들이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하는 분은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고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는 분은 또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부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아들을 증거해 오셨는가? 어떻게 증거해 오셨을까요? 여러분들 본문을 한번 보세요. 자, 본문 37절을 보십시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거하시느니라 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했다는 거죠. 물론 본질적 의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죠. 또 하나님을 보기도 했죠. 그러나 본질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분 자신이죠.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음성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말이죠. 지금 누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고 예수께서 하시는 표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선지자가 그토록 증거했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 훨씬 더 밝은 빛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믿지 못했느냐? 38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씀은 이걸 바꾸어 말하면 구약시대 시종일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오셨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구약 계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말씀으로 정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더라면 말씀이신 메시아를 영접했어야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증언의 참됨을 증거하는 증거는 성경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래놓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암송하고 읽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아볼로 같은 사람 보세요. 그죠?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죠? 그처럼 성경에 능통했지만 그리스도는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봤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수십 독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잘 압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귀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실제에 있어서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아직 거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말씀이 열리지를 않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증언하시고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의 증언의 참됨을 무엇으로 나타내셨습니까? 세례요한의 증언으로, 또 예수께서 하시는 표적으로, 그리고 성부께서 행하신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정작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행하신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대하게 되어지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다친 책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으면 항상 어떻게만 적용합니까? 지금도 인간 실존의 문제가 믿음을 발동하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참된 영생이 없고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지요? 네, 궁극적으로는 심판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영적인 부활이 일어나야 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져야 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이런 삶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의 육적 부활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연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성경을 읽어나가시다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성경은 단순히 몇 도 하라고 그냥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인내하면서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를 참으로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민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담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익숙한 말씀들은 쉽게 취하고 그 말씀들을 따라 사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렇지 않은 말씀은 30년,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남겨진 채로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말씀의 의미들을 잘 깨달아서 예수께서가 참으로 메시아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참된 영생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싸우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속적으로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임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주께서 행하신 표적에만 관심이 가 있지 않게 하시고 그 표적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256장 찬송